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모입니다.
네, 오늘 41번째 사건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빨리 가네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70사건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벌써 41번째 사건이네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한의 88올림픽 또 여기에 대응해 북한 당국이 개최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벌써 1990년대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떤 사건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룰 첫 사건은요. 남북한의 공통사건입니다. 41번째 사건으로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꼽아봤습니다. 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북한의 역할이 좀 더 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왜 북한이 동시 가입을 안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선회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북한 얘기를 하자면요. 1990년대 초에 옛소련 그리고 동기권 국가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체제의 이 붕괴는 남북관계 또 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 특히 최고 지도부의 이 현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하나가 바로 이 유엔 동시 가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특히 김일성은 더더욱 그랬어요. 남북이 각각 유엔에 가입하는 건 이 분단을 고착시키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동시 가입은 말도 안 된다면서 극력 반대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회주의 동맹이라는 게 거의 다 뭐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의 고립만 심화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1991년 9월에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사실 뭐 1991년도만 해도 네. 세계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같이 뭐 올림픽도 지났고 뭐 그렇게 좀 포근하고 유연한 그런 대처가 있는 세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가 무너진 국제 환경의 변화, 북한도 거역하기가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변화된 이 국제적인 환경에 맞게 북한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한 이 하나의 꼼수로 택한 것이 바로 유엔 동시 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엔 동시 가입에 이어서 살펴볼 사건이 남북 기본 합의서 서명. 이걸 보면은 아, 왜 그랬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엔 동시 가입에 이어서 남북한이 이제 뭐 정치적 합의를 하나 한 건데요.
네.
남북 관계가 또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마찬가지로요. 이 역시도 뭐 외부적 힘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던 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 그 다음 단계를 뭘 했냐면은
네.
미국, 일본 이렇게 예전에 자기들과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서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아, 이 한국을 뛰어넘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그 나라들은 야 우리하고 관계 개선하기 전에 먼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해라 이걸 요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랬군요. 그래서 남한이 먼저 제안해왔던 남북 당국자 회담에 이제 북한이 응하면서 비로소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1990년 9월에요. 남북한의 총리 수송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최고회담.
네.
이게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뭐 회담은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하지만 대립만 하는가 싶더니 결과적으로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성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그 합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지금 찾아봐도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기본 원칙을 이렇게 담았거든요.
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핵을 구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북한 당국이나 현재 또 남한 정부가 기본 많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6.15 선언? 14 선언?
네네.
이걸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때 이미 91년도에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말하면 정말 훌륭하네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내용들이었네요.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 발전한다. 굉장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조금은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었나요?
잘 알다시피 그렇게는 유감이지만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문제 해결에 우위를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는 김일성, 김정일 이들의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미국과의 담판에 초점을 맞추고 이 남한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히 남한 역시도 북한을 진정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데 좀 인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의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네.
예? 서로가 너희가 먼저 오겠다. 악선 서로 또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신뢰가 구축이 안 되니까는 합의서가 무용지물이었네요.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부터 또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43번째 사건으로 꼽은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이겁니다.
네,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네. 정말 꽤 오래됐네요.
아, 그럼요. 이게 네. 김일성이는 그 타격을 좀 많이 받아서 충격을 받고 타격보다도 충격을 받고 아 우리도 개혁개방 중국처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중국 특구가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특구를 해야 되겠다. 근데 특구를 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겠냐 보니까 라진선봉 지역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걸 하자. 근데 김정일이는 그때 반대를 했어요.
아.
그런데 앞에서 감히 반대를 못 하잖아요.
예.
하니까 장성태이 보고 야 너 가서 해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니까 사실은 실권은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데
네.
예. 김일성이는 하라고 하는데 김정일이 내심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당시 왜 이거를 김일성이가 하자고 했냐. 1990년대 초에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구라파 나라들이 싹 다 망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기이석이 생겼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에 있어서도 북한에는 상당히 힘든 타격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자는 게 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예전에는 사실 뭐 소련 기대매 뭐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네.
경제 협정 허상 교류에서 서로 물물 주고 받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싹 다 어떻게 됐어요? 시장 경제로 돌아섰거든요.
네.
심지어 중국마저도 시장 경제에 들어서니까 아 김책재 철수에 얻은 콕스탄도 다 달러를 줘야 사고 오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조건에서 자기네는 이때까지 그냥 서로 물물 교환하던 건데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도 특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특구 선포를 하게 된 거죠.
네. 외국과의 경제교류 출발점으로 삼은 게 그러니까 함경북도의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경제에 있어서 이제 대외적인 이런 교류를 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 바로 이 경제특구 설치잖아요.
네.
이거를 바로 라진선봉 지역으로 정한 겁니다. 사실 북한 한 데 있어서 이 대외 교류를 위한 경제특구는요. 당시로 볼 때는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정말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1991년 12월 북한 당국은 라진선봉을 중개무역과 수출가공
네.
그리고 관광 등 종합적인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특구로 선포하게 됩니다.
네.
이 지역은 특히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있어서 황금의 삼각지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 운행명이요.
네.
황금의 삼각지 운행 이게 있었어요.
네. 네, 은행명 자체가 황금의 그럼요. 삼각지요. 네.
그만큼 네. 이 지역이 이 삼국의 물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죠.
네, 삼국이 맞닿아 있는 지역. 위치상으로 좀 굉장한데요.
그렇죠.
예, 당국의 그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또 성과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아쉽게도 의미 있는 성과는 내질 못했습니다. 왜? 김정일이가 조금 밀어주질 않았거든요. 아. 당연히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김일성의 네. 뜻이 더 강했고 김정일은 협조를 안 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없었죠. 특히는 1990년대 북한 위기와 맞물려서 대북 투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남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껏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중국에서밖에. 중국도 기껏해야 보따리 상 같은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요.
그럼요.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눈에 띄는 그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또 라진 선봉 특구 외에도 뭐 다른 경제 특구가 많이 꽤 들어서긴 했어요. 그렇지만 외부 나라들의 경제 특구에 비하면 북한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경제 특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지금 22개 경제특구가 쫙 발표됐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 파격적이라고 하지만은 아직 성과가 미미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라진 선봉 이 경제특구는 북한에 있어서는 당시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경제특구 또 경제지대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교류가 확대된다면요. 이들 경제특구가 말하자면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바탕이 좀 있고요.
그럼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건으로 가볼까요?
네. 북한의 44번째 사건 NPT 탈퇴 즉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꼽아봤습니다.
네.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라면은 지금 한창 이슈인 북한 핵 문제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남북한이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발맞춰서 구즈음에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2년 김일성은 국제원자력기구하고 핵안전조치협정을 맺고 핵사찰단의 방북도 허용하게 되고요.
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고 한국과 미국 당국은 당시 엄청나게 했죠. 또 뭐 반발이 엄청 심했죠. 북한 당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라는 아주 큰 선물을 줬습니다.
네. 양측이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은 것인데 그러면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틀어진 거죠?
뭐 그 시작은 당연히 핵사찰에 있죠.
핵사찰이요?
네. 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했는데 결국은 네.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92년 5월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다가 우리가 플루토늄이 90g밖에 없다.
네.
이렇게 신고하게 됩니다. 다 이거 자진 신고 제안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14kg다. 엄청난 차이가 되잖아요.
엄청난 차이네요. 90g과 네. 14kg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15배 이상
우리가 들어가서 있는 데 없니? 네. 우리 사찰하겠다. 이걸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곧바로 야 그래?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 하고 선언해 버리고 들어왔던 핵 사찰단 아예 쫓아버립니다.
네.
이것이 바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터진 1차 핵 위기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네. 당시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국가들의 충격도 상당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뭐 남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충격으로 당시 한국 증시의 모든 주가가 하락해서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설마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다고 하네요.
아, 그건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았나요?
아니 북한 당국도 네.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로 알고 뭐 준전시 상태 최고사령관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굉장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그 당시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한테 너 그때 실제 전쟁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이렇게 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당시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정말 전쟁 최고조 분위기로 올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매일같이 뭐 군중 집회, 성명, 담화 뭐 이런 거 계속 발표하고 그러니까 전투적 준비 태세 또 혁명적 경각심 높이라 하고 뭐 매일같이 들이댔죠.
네. 뭐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군중들을 이렇게 다시 결속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네.
당시 빌 클린턴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당시에 뭐 공습하겠다. 또 영변 핵 연구소를 까부시겠다. 하고선 무력 침공하겠다고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네.
그때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승인해서 진짜 공습을 했으면은 그때 아마 딱 두 손 누르고선 핵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봐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랬죠.
네. 1993년 7월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평양 날아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약속받으면서 1차 핵위기가 무사히 넘어가는 듯 했잖아요.
네.
이후에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일이 이어가게 되고 뭐 이거는 뭐 조금 후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 사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남한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제 남한 43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이 북한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1992년에 있는 한중 수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은 6.25 한국 전쟁에 북한 편으로 참전을 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전쟁 후에도 뭐 한국과 중국은 거의 30년 동안 단절의 벽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적국 상태에 있던 국가가 서로 화해를 하기로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전쟁에 상처가 있는 만큼 뭐 화해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뭐 손바닥을 뒤집을 순 없잖아요. 곧바로 화해하기는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남한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건요. 역시 국제적인 정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1970년대 국제적인 냉전 질서가 무너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또 1973년 남한은 6.23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이게 무슨 선언인가 하면은요. 그동안 비적대적이었던 국가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화하는 겁니다. 즉 네. 공산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죠.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남한만 우리가 중국하고 화해하자 결의하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중국도 같은 마음이 돼야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정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1978년부터 중국도요. 개혁 실용주의를 채택하고요.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결국 양국의 손바닥이 마주친 거죠. 양국은 체육, 관광, 이산가족, 친척 방문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교류를 하나씩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조금씩 시작된 양국 교류는 점차 확대됐고요. 1992년에 이르러서 한중 수교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후부터 남한과 중국은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해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북한 당국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화 관계를 하려고 이제 무진 애를 쓴 거거든요.
네.
네. 뭐 지금도 한중 양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중국이 남한의 제일 수출 대상국이자
네.
또 최대 투자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두 나라 양국의 경제 관계가 또 교류가 아주 긴밀하다고 봐야 할 듯 싶네요.
네.
네. 다음 사건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사건은 남한의 44번째 사건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왜 이게 사실 정부가 계속 출범을 하는데 이거를 44번째 사건으로 꼽았냐면요. 1993년 출범한 남한의 제14대 대통령인데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오랫동안 지속됐던 군부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고요.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으로 서게 된 민간 정부로 아주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에서도 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뭐 상당히 환영을 많이 했죠.
네. 네.
자기네 이제 친북적인 정책을 많이 실시할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김영삼 정부는 뭐 여러 정책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도들은 많이 해봤겠네요.
네, 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첫 민간 정부의 탄생인 만큼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 사회, 경제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합니다. 특히 이 금융 실명제 실시, 그러니까 은행 가면은 자기 신명, 네. 자기 그 정확한 자기 이름으로? 신분으로 그리고 자기가 실명으로 이제 꼭 하지 뭐 남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 거 안 되는 거고요. 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요. 공직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재산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재산 공개를 확실히 하고요. 또 정치 문화의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걸 콕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남한의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사회 특히 정치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들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오늘 다른 내용 좀 정리해보죠. 오늘 남북한 공통사건으로 시작했는데요. 1991년에 있었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사건과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을 꼽아봤고요. 북한 사건으로는 낮은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남한 사건으로는요. 1992년에 있은 한국과 중국의 수교 그리고 이듬해 있은 김영삼 정권 출범을 꼽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